예, 오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입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길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진리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 때는 내가 어디서 왔지?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주었다고요. 너는 귀한 하나님이 너희 부모들이 사랑함으로 너에게 준 선물이야. 그 선물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고통 가운데서 태어났을 때, 고통 가운데서 다시는 낳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키우다 보니까는 또 귀한 생명이 또 나온다고요. 또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세를 분명히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물론 내세가 있다고 하지만은 기독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 받은 것이 부활입니다. 죽었어요. 이제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남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증거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부활이 어떤 겁니까? 3일 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또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열두 제자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500 형제에게 보이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었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또는 17장, 20장에서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수 있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반 이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살아난 후에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정말 바람처럼 그 온 120명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방에 숨어있던 열두 제자들이 이제 그때 당시 15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외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에는 그래서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냐? 죽었다 살아난 것은 소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소생.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사로 또는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유두고 도루가 또는 구약에서는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 쭉 보면은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했습니까? 우리가 부활했다고 생각했는데 옛날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생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요? 다른 하나는 부활에 대한 겁니다. 부활에 대한 거예요. 부활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부활한 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썩을 것으로 씹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열한 제자들이 지금 방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 놀라서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단 말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봐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도마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도마가 떴습니까? 지금까지는 의심했는데 고백합니다. 주님이시다. 정말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소생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됩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을 확신하는 건데 그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으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평화할 때는 아 괜찮구나 정말 좋은 것이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내가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해 아니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그러한 불안은 죽음의 문제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근본 뿌리는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이러한 두려움과 어려운, 그런 어려운, 뭐 어려운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인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처소를 내가 예배로 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소가 예배에 되면은 다시 와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들림을 받아서 주님의 그 처소에 인도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믿을 때에 바요나시므 난 네게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이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어떻습니까요? 베드로가 주여! 주여! 그럽니다. 근데 조금 후에 어떻습니까?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하니까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탄마귀 권세는 우리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붙잡고 주님에게 매달려야 아니면 사탄에게 정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와 생명의 종교임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의 종교다. 종교란 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무슨 기타 종교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부를 수 없어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나에게 길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이미 소유되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곧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킬 수 있는 지혜와 강력한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강력한 힘은 뭡니까? 사탄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사탄을 두려워하고 마귀 권세에 눌려서 어찌할 뻔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여!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따릅니다. 주여!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어떤 이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콩이나 옥수수 알맹이도 땅에 심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여러분과 나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은 더욱 불쌍한 자랍니다. 이생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강한 자보다가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에 가장 부한 것처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난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서 부활해서 지금 나오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인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가서 그 예수를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말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활을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16장 1절에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구하였어요. 역시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인 걸 처음에 몰랐지만은 함께 강권하여 식사하는 중에 눈이 열리고 바로 자기들과 함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예수라는 걸 깨닫고 그분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저에게 나타나서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아멘으로 우리 받아들여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그래서 꾸짖으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에 사도들도 말합니다. 뭐 여기서 쭉 말하는 거 보면은 아주 참 우리가 지금 이야기 힘든 일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심지어는 도마 같은 사람도 합니다. 예수께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손에 못 박힌 것과 손자국에 못 자국과 옆구리를 바라보라. 도마가 그걸 바라보고 바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어떻습니까? 역사에 의하면은 20년 동안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대자들의 창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전부 보면은 목 잘림을 배웠죠. 또는 뭐 돌에 맞아서 여러 가지 뭐 다 거꾸로 십자가에 죽죠. 모두가 다 이렇게 죽음을 죽었습니다. 정말 그러한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불쌍한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지요.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부활의 소망을 내가 갖고 주님이 오실 때에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전개해 보세요. 오늘은 절기적으로 모든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매주 우리가 모이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유월절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신 거라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3일이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콘스탄틴 황제가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교에서는 반대하지만 그게 아니고 바로 주님이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 주님이 죽었다가 새벽 밤에 가보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또 부활한 것을 체험하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언제? 오순절날에 기도했잖아요. 오순절날이 어떻습니까요? 유월절부터 일곱 일회를 지내서 안식 후 다음 날입니다. 50일, 49일이요. 7, 7은 49에서 하루 더 하면은 50일이라고요. 50일은 일요일이거든요. 그날에 성령 충만되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려와서 그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주일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요. 교회가 생긴 날이요. 또한 여러 가지 성령의 임한 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합쳐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예배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로 확신을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럽니다. 천사도 없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승천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신다고요. 처소가 예비되면 이제 오실 날이 속히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곧 오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곧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가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죽은 후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가 들림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육신적으로 이 땅에 죽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엠마그런 두 제자들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성경 말씀 읽을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 우리 정교적으로 화장실에 가고 하듯이 우리 정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가 정교적으로 세 때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간 시간이 있으면은 저는 전화기가 있는데요. 아침은 여기 전화기에 기도하십시오 하고 떠요. 누가 했는지 난 모르지만 저한테 기도하십시오. 예. 아마 전도자가 기도 안 할까 봐서 전화기가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뭐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쉬면 죽거든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생각날 때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친구 만나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힘들 필요 없어요. 기도는 쉽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해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신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매 주일 함께 이렇게 모이러 갈 때 우리 성도님이 일주일에 어떻게 지내셨을까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갈 때 어떤 칭찬을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 등등의 마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야. 내가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뭐하게 세상세는만 빡세게 그냥 일했는데 내가 오늘 좀 푹 자고 쉬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갖는 자에게는 얼굴에 벌써 빛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자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요. 세례받고 요단강에 세례받고 나올 때 얻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피들기처럼 내렸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3장 15절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세례 요한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내리십니다. 그 얼굴이 뭐처럼요? 비둘기가 밭이 내린 것처럼 비둘기는 뭐예요? 평화.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정말 붙잡아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얼굴이 환히 빛난다고요.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제 얼굴이 지금 현재 빛나지 않습니까? 나 빛나지 않을까 봐서 오늘 분도 좀 바르고 왔거든요. 빛나게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왜요? 3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곡기 끊고 물도 끊고 한번 지내봤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고 체험해 보려고요. 그런데 다른 때는 뭘 먹기 물도 마시고 싶고 했는데 물도 마시고 싶지도 않고 3일 동안을 아주 끝없이 예 지냈어요. 오히려 얼굴이 더 빨개져가지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요? 이 시간 동안에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정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한국에 있는 진영이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158명이 세례받았는데 7명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또한 여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일날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필요한 걸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시거든요. 엠마로 가던 제자들이 함께 담화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요?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두 제가 대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해서 함께 식사하자는 겁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가면, 아니, 가려면 가시오.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가 안 열려요? 영안이 눈이 안 열려요. 예수님을 강권해서 끌어들여서 함께 식사했는데 그때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보니까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안 열리면, 눈이 감기면 뭐가 보이냐면요. 세상 것밖에 안 보여.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생자라 온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가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거든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세요.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지만은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지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 자부심을 갖고 정말 힘써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수 있답니다.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니 세상에 돈을 천만금 준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거 있으면 좋죠. 그러지만은 그거 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운이 있어야 오는 거지 아무에게 돈 오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왔다 하더라도요. 복권 탄 사람들 보니까는 행복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몇 명은 행복하지요. 그러나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니까는 마귀가 권세를 부린다고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싸운다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예요. 능력을 갖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권세가 있는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통치 안에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대요. 그래 백부장과 천부장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이 로마의 시민권자냐 하는 거예요. 그는 사내들인 72인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것을 다스리는데 그중에 한 명인 사내들인 멤버란 말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란 거예요. 가말리엘 문하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자가 바로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가 다메섹 도상을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겠다고 가다가 하나님은 본 거예요. 이놈을 돌이키면은 쓸만하겠구나. 그러니까 가다가는 다 걸린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다 걸렸잖아요. 갑자기 정오인데 정오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내려쬐는 거예요. 앞이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거잖아요. 눈이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소리를 쓰는 순간 그는 자지러졌을 거예요. 다메섹에 가면 선지자가 있을 텐데 그에게 가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3일 만에 눈 뜬 거잖아요. 3일 만에 눈 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상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까지 가졌던 그의 가정, 권세 모든 것을 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빌립보 3장이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배설물로 버려도 그걸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썼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돈도 썼고 권세도 썼고 모든 지혜도 썼고 다 썼단 말입니다.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로마 감옥에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에 열쇠권이라고 하는 책을 66권 중에서 열쇠권이라고 하는 책을 남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권세를 갖고 그가 살았다고 해보세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요? 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았지만 알 수 없어요. 역사를 공부한 자는 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때 있었구나라고 하지만은 지금처럼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의 속담은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고 한 말이 나왔어요. 마찬가지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름을 남긴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특별히 선택되는 사람들의 이름인 겁니다. 이 속에 나온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주를 맞으면서 우리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나는 많이 가질 때도 행복했고 적게 가질 때도 내가 행복했다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곳에 처할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돈이 없을 때 정말 꾀죄죄하고 정말 지저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힘들게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실 겁니다. 확신하고 그러고 살면은 담대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되십시오. 성령 충만되는 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인가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거든요. 오히려 기뻐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놈들은 뭐 아무 해준 거 없다고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그때는 담대해집니다. 아, 페드로처럼 어부가 만군 만 열다섯 나라 이상의 온 사람들을 놓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용감한 자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 아니었습니까? 바로 예수를 영접한 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첫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는 부활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희생하기에 내가 살고 있다.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받고 산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여러분 가정에게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평화요? 주님이 주신 평강. 그 평강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십시일반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풍성함이 있어진다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